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1절부터 1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남자 성도님도 한 절, 여자 성도님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라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기를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고린도전서 15장까지의 내용과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유는 이제 서서히 그 기나긴 편지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맘만 먹고 정신 집중하고 읽으면 20,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15장, 이제 16장을 거의 뭐 10개월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서신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아마도 1년이 넘게 걸려서 발생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보는 것이 도리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맞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자락에 와 있으니 다시 한번 좀 더 기억을 앞으로 당겨서 잠깐 한 5분 정도를 또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개 한 절반 정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잠깐 이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이 도시라와 고린도라는 도시의 환경은 바로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아테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아테네는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꽃이 활짝 핀 도시이죠. 특별히 헬라 철학, 문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왕성했던 도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고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린도는 당시 대단한 상업적인 부흥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 지금의 운하는 그 당시는 없었지만 시도가 되었고 공사가 진행 중인, 그래서 배를 육로에서 동에서 서로 움직일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그래서 배를 들어 올려서 육지로 갔다 다시 바다로 두는 그만큼의 놀라운 능력과 경제적인 대단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여러 가지 문화가 한 복판에 한데 어우러진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배경은 어떻냐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죠. 1차를 마치고 2차를 신라와 함께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빌립보에서부터 시작된 전도 여행이 저 남쪽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죠. 그때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가 대략 연도상으로 한 AD 50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 일행이 만난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은 로마에서 글라디우스 황조의 추방 명령으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그 시점에 로마에서 추방당해 이 고린도로 생업을 위해서 피신 온, 이주해 온 부부였죠.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이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예수를 이미 믿고 고린도로 와서 전혀 바울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생업이 같았죠. 바울이 천막 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유대인이었고 출생이 다소였죠. 다소는 얼마나 또 도시가 파워가 있었는지 자체 시민권을 발행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소의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헬라말, 히브리말, 아람어, 게다가 혹자는 라틴어까지 했다. 로마의 오피셜 랭귀지였으니까. 아무튼 그런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지만 이 고린도에 와서도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일에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바울도 천막 치는 일을 했었어요. 생업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우리 집에 와서 기거해라. 같이 일하면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이 두 부부와 함께 그리고 동행했던 실라, 디모데 그리고 디도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서 1년 6개월을 바울이 애써서 수고합니다. 처음에는 밤낮으로 일하고 그 틈을 얻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저 위쪽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위대한 그 믿음의 여인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바울을 향해 이 후원금을 보내줍니다. 그 후원금을 받아서 바울은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도 후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시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계기가 마련이 되었죠. 그렇게 1년 6개월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예배소로 가죠. 아시아로 와서 예배소에 가가지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 예배소로 이주를 했어요. 1년 6개월 만에 이주를 했는데 이주가 아니고 이제 옮겼는데 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남았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들이 예배소로 같이 이사를 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러 예루살렘을 지나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이 에베소에 남아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를 만나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에베소에서 만나 가르쳐줍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를 비어있는 고린도로 파송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고린도는 아볼로가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서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이제 에베소에서 굉장히 계획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시도하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죠. 그 과정이에요. 지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에베소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5장, 지난주네요. 3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2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이익이 거기까지. 예배소에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것은 정말 예배소에 복음에 전하는 그 상황이 환경이 대단히 위기에 있었고 위협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서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사역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에서 지금 고린도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제외한 가장 오래 머물렀고 마음을 쏟았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뜨겁게 열심히, 약함 중에서도, 왜 약했냐면 빌립보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도착하면서 매도 엄청 맞고 감옥에도 투옥되고 온몸이 으스러진 상황에서 고린도에 도착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었고 누구보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했던, 자기가 사랑했던 교회, 그곳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베소 교회로, 에베소 교회 사역으로 만으로도 대단히 버거웠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온통 관심이 그곳에 쏠려 있지만 바울은 지금 그곳을, 에베소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어쩔 수 없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편지를 보내는 거죠. 에베소에서 편지를 씁니다. 얼마나 마음의 그 무거움을 담아서 편지를 썼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사실 오늘 존재하지 않는 바울이 보낸 첫 번째 편지예요. 잊어버렸어요. 자,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뭔가 이 반응을 달리합니다. 어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꼭꼭 집어서 아마 몇 가지 사항을 보냈을 거예요. 그것을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문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역효과 혹은 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고린 에베소의 바울에게 방문해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편지를 써요. 장황하겠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우리가 가진 고린도 전서 16장으로 구성된 긴 악인 편지입니다. 이제 고린도, 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1장에서 그러니까 4장까지 얼마나 바울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졌고 교회 설립자인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고 또 교만해져서 성도가 성도를 구별하고 차별하고,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산산조각이 나아져 있는 상황에서 1장 4장에 바울이 정말 온 전력을 다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4장에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곡했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5장부터 15장까지는 교회 안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교회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가르침을,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 답을 주면서 쭉 15장까지 진술해 오고 이제 16장에 도달한 거예요. 16장은 전반부 후반부가 나눠져 있어요. 전반부는 이제 바울이 앞으로 계획과 스케줄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전반적인 마지막 개인적인 부탁과 함께 전해지는 것이 전반부고, 이제 오늘 볼 거고요. 후반부는 다음 주에 볼 건데 마지막으로 끝으로 권면과 마지막 인사, 그걸 통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가 우리 오늘날의 헬리팩스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오늘이 몇째 주인 줄 아세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눈 지 39번째예요. 다음 주면 40번째입니다. 40주에 걸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좀 칭찬을 하고 싶어서. 40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신 분, 아니 안 빠지실 분, 다음 주까지 그냥 더해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빠지셨다, 나는 한 번도. 없어요? 조 집사님 안 빠지셨습니까? 안 빠지셨습니까? 신권사님은요? 한 번 빠졌어요. 우리 조집사님에게 박수 한 번. 예배 중인데 죄송합니다. 또 뭐 안 빠지신 분 있으면 스스로 박수를 쳐도 좋겠습니다. 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쭉 흐름을 가지고 가지만 한 주에 이렇게 나와서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흐르는 그 맥락을 잡고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 본 거죠.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절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16절에 이제 모든 15장까지를 마치고 16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그 일성이 뭐냐면 성도에 관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지금 이 연보라고 하는 건 헌금입니다. 도대체 이 헌금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바울은 이제 모든 고린도 교회를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제일 앞에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 헌금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AD 약 45년경, 그러니까 아마 이 시기에서 대략 뒤로 한 뭐 8년, 9년 이 정도 전에 이전에 지금 45년경에 예루살렘 그 지역,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유대 전 지역이 엄청난 가뭄에 시달리게 됩니다. 재앙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뭄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당시 바울이 이제 다소에서 와서 저 위에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이방인, 유대인 막 믹스 철치가 돼가지고 부흥을 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왕성해집니다. 그때 첫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도와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기근이 심했었는지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핍박이 더해져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당하게 돼요. 여러 가지 핍박이 더해지면서 그럼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녹록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또 더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이 여러 지역을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요. 1절에서 보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아시아의 많은 교회들, 자기가 세웠던 그리고 또 자생적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에게 이미 부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당도한 겁니다. 뭘 부탁해요? 헌금을 좀 해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헌금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했었고 빌립보 교회도 동참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교회들에서 이런 재정적으로 나름 자립을 또 여유 혹은 능력이 있는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다 부탁을 했어요. 헌금 좀 모아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보고 우리 고린도전서 또 후서에도 나오듯 예루살렘으로 보낼 헌금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의 방식에 있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매주 첫날에, 매주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그날인 것 같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매주일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목적해서 헌금을 해 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그때 가서 헌금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서 좀 해놓아서 모아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헌금을 부탁을 하는데 그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식은 체계적입니다. 매주 첫날에 체계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입니다. 스스로 정해서 정한 금액을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이렇게 그러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맞도록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헌금은 어찌 보면 물론 이것은 특정 목적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전이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이 1세기 당시에도 이미 헌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비판과 무신론자 혹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독설을 이렇게 뱉는데 그 주된 타겟 중에 하나가 헌금 문제예요. 십일조를 왜 하냐? 자기는 모르겠다. 십일조를 하는 강조하는 목사들을 다 종교 외식자 혹은 그 욕심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로 타락한 종교인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할 필요 없다. 이미 교회는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LA 어떤 신문에 보니까 그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LA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는 삼무교회입니다. 삼무교회. 담임 목사가 없어요. 교회가 건물이 없어요. 빌려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이 없어요. 삼무교회. 과연 그 교회가 성경이 바울이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그런 정말 건강한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민감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십일조도 그렇고 여러 명목의 헌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다른 거 이 시간에 뭐 헌금 설교를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십시다. 헌금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좀 관점을 바꿔서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헌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아, 나로부터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으실 게 있으시는구나. 거기에 감사하고 영광. 여러분이 감동이 안 되시는가 본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 혹은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갑을 꼭 이렇게 빼내야 속이 후련하신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금 안 해도 말이 좀 이상한데 사람들이 헌금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헌금을 안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나에게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받아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거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서 나의 이것을 써주십시오 할 만큼의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우리 안에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받으셔서 쓰시겠답니다. 그게 헌금이고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헌금을 단지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능력을 한낱 몇 푼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드림이 하나님의 받으심에 대한 영광의 표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바울이 계획한 헌금 모금은 여러분 외관적으로 보면 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거예요. 외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초월해서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에게서는 이 구약에 보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흐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종말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장차 이방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유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종말이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 이사야서 60장 구약성경 1041페이지 1041페이지 60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때는 종말 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엣의 수양은 내게 공급이 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종말을 이루시는 방식에 있어서 이방인들, 다 이 지역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선물들을, 풍성한 재물들을 가지고 마치 솔로몬에게 오듯, 솔로몬의 종말론적 상징이죠. 오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었고, 대단히 이사야서 60장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게달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 후에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로 가죠. 그것은 사막이 아니라 풍성한 도시였어요. 나바티아 왕국이었어요. 바로 거기가 바로 게달입니다. 그러니까는 60장의 내용은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바울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수용을 일부는 수용하지만 거부를 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거부하게 되니까 그 복음이 어디로 가요? 이방인들에게로 갔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서 남은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이 이방 전 지역을 돌면서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종말이 지금 이렇게 완성되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지금 바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이 이미지는 대단히 종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여준 이제 교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로컬 처치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시작되는 도메스틱 처치예요. 가정교회라는 거예요. 이 로컬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교회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우리가 은사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 되는 교회예요. 하나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덕을 세워 하나 되어 건강히 세워가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지역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뭐냐면 바로 이 글로벌 철치, 이것을 어떤 좀 그 세계적인 교회, 전체적인 교회예요. 단 하나의 한 지역의 한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6절에서도 말씀하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목적이 똑같고 존재의 이유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전체가 다 하나의 교회예요. 보편성이면서 통일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헬리팍스 안에 있는 우리 헬리팍스 한인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건강하게 서야 되는 것은 이 지역교회의 사명이고, 세계적인 교회라고 하는 세계적 교회라고 하는 사명은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덕이 세워지고 다른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듯이요? 처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가 선교의 지원을 받아서 세워지듯이, 한국 교회가 유럽의 선교사를 통해서 세워지듯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쓰러져가는 유럽 교회를 도와야 되죠. 근데 그것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이 역할을 보면은, 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예요.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서요? 헌금을 받아서. 하나님이 헌금 없이도 일하실 수 있는데 순종을 받고 그들의 믿음을, 헌신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장차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표를 삼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시 1장으로 넘어가십시다. 고린도 전서 1장으로 처음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시작했는지 1장 2절에서 쭉 9절까지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보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의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이 교회가 좌충우돌, 고군분투, 전투 중에, 투쟁 중에 있어요. 서로 간에 날카로운 날을 창소리가, 칼소리가 서로 간에 막 오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있는 상황, 나뉘어지고 있는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부르는 첫 번째 정의하는 고린도 교회란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거룩한 교회,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불리는 교회. 더욱이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쭉 보면은 어딥니까?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십시다.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문제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문제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자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자라있는 교회, 부족함이 없고 약점이 없고 또 전혀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자라는 겁니다. 자라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에이 소망 없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야 라고 독설을 내뱉지 않고 도리어 그런 교회임에도 알면서도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놓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문제 있어도 거룩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절대 바울은 희망,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일하실 예수님의 일하심, 성령으로 묶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서 자라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너는 왜 말이 그렇게 어눌하냐? 네가 표현하는 그 언어 구사 능력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왜 너는 힘이 그렇게 없냐? 걷는데 뒤뚱거리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왜요? 잘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하나도 문제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뛸 것입니다. 힘이 생길 거예요. 알아서 그 인생 살아갈 겁니다. 잘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잘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지역교회로, 세계교회로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 소망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장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 그리스도의 증거가, 복음의 능력이 성도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기만 하면, 잘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계획은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달려가고 싶었어요. 만사를 제쳐두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라고 16장 9절에 이야기해요. 내게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지금 나의 상황에 광대한 문이 열리고 있다. 복음의 문.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 난리 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자가 돌아오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사역 중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는 특별히 마술과 관련된 책들과 서적들이 엄청난 고가로 팔렸습니다. 우상과 이교도적인 신 숭배죠. 근데 이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그 도시 전체에 마술과 관련된 책들을 도시 가운데로 쏟아놓고 불을 지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는 뭘 덧붙여요? 그 불타 없어져 버린 마술책의 값이 500드라크마다. 은 500. 그러니까 은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대략 100불만 잡아봅시다. 뭐 대략 따져도 이 500만 불어치의 이 고가의 책들이 한순간에 불타 없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광대한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거기에 덧붙여지는 광대한 엄청난 도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잃고 자기의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소동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엄청난 소동이 에베소의 한바탕 쓸고 지나가죠. 그것을 그리고 바울이 회상하기를 맹수와 싸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얻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도전이 있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이 에베소에서 전투 중이에요.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중단하고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좀 정리되면 가겠다는 거예요. 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가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한번 갑작스럽게 잠깐 눈물의 방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방문해서 겨울철 3개월을 그곳에서 지내고 그들이 모아두은 헌금을 가지고 예배소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헌금을 결국은 전달합니다. 이게 바울의 사역이었고 그 사역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손가락질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던 이 고린도 교회가 마지막에 했던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이 예배소에 왔을 때 다시 방문하고 왔을 때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지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역교회로서 회복됩니다. 성장이 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가져옵니다. 세계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다음 주는 이 교회가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마지막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 헬리팩스 교회는 우리 헬리팩스라고 하는 지역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십시다.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서로 간에 끈끈하게 연결이 되고 서로를 위해 존재하며 덕을 세워주는 일이 우선입니다. 사랑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비전에 우리의 눈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일환으로 우리가 여름에 선교 집회를 갔습니다. 선교에 대단히 전문가세요. 열정이 있으시고 제가 뭐 이 우리 스케줄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지금도 필리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강의 중입니다. 이렇게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송민호 목사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또다시 선교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잘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교회 고린도 안에 있듯 헬리팩스 안에 있는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우리의 모남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늘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시면서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명예로움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 없음으로 연약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영광스럽게 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어그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역성과 세계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확신 속에 자라가는 믿음의 교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케 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